세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다시 급증한 것은 젊은 층들이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시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브레시스 사무총장은 지구 북반구의 여름을 맞아 젊은 층이 경계를 늦추면서 일부 국가에서 급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무적이 아니다. 젊은이도 감염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으며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리에스스 사무총장은 젊은 층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730만 명과 67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기준 미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49만 4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9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조지아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15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어제 미 전역에서 1,000명 이상이 숨지고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약 7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EU 정책결정기구인 유럽연합이사회는 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3개 국가의 개인 6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조선엑스포 합병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고 저지하기 위해 사이버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선엑스포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APT38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산하기관 한 곳과 소속 인원 4명, 중국 국적자 2명과 중국 기관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의 공장 활동이 7월에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성장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과 비교해 0.2포인트 오른 51.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PMI가 2개월 연속 개선됐고 50선을 5개월 연속 넘는 등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활동은 지난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8.6을 기록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의 공격적인 재정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어 기업들이 회복 궤도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경기 부양 효과가 주로 국영기업인 대기업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어제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따라 아프간 포로 1,005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평화협정을 준수했다면서 아프간 정부도 탈레반 수감자 석방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와 탈레반은 올해 2월 탈레반이 폭력 사태를 줄이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는 최대 5,000명의 탈레반 대원을 석방해야 하며 탈레반은 아프간 보안군 등 1,000명을 풀어줘야 합니다. 아프간 정부는 지금까지 약 4,400명의 탈레반 대원을 석방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600여 명은 정부에 대한 공격의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석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는 중국 신장의 NBA 아카데미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끝내고 재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BA는 이날 신장의 한 시설에서 현지 직원의 젊은 선수 학대와 외국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NBA 이번 결정은 미 스포츠 채널 ESPN이 익명의 미국 감독들을 인용해 중국 감독들이 어린 선수들을 때렸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조선 엑스포 등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이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새벽에 평안도와 황해도에 비가 시작돼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30일 2021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을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And the administration's goal of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It does.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밝힌 이 답변은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유일한 발언이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청문회 내내 홍콩 보안법과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 등 미중 간 현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은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의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했습니다.
The region obviously is burgeoning in population, promising commercial growth, and it's critical for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stability. But North Korea continues to seek nuclear weapons.
가드너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명백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상업적 성장을 약속하고 있으며 세계 안보와 경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가드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등의 장기 전략을 실행하는 데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ncludes countering China's growing militarization of the South China Seas and increasing malign influence in Southeast Asia as well as ensuring that complete verified and irreversible.
가드너 의원은 이 같은 전략에는 중국의 점증하는 남중국해 군사화와 동남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미국법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확실히 하는 노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위 간사인 민주당 밥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Our North Korea diplomacy, which you assured this committee you'd have wrapped up within a year, about two years ago, appears to have flatlined.
폼페오 장관이 약 2년 전,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확언한 북한과의 외교는 정체돼 있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량은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메넨데스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한 데 대해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조속히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한 데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안네마리 리진스 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과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들이 국제안보와 안정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데 대해서 네덜란드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젠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네덜란드가 유럽연합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유관국들과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이었던 27일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이번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외교 소식통은 프랑스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동시에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해체하는 활동에 신의를 가지고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영내 지속적인 평화의 전제 조건이라며 북한이 이를 명심하고 대화에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강조했습니다. 최근 43개국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을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은 유엔 체제에서 국가 간 공동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켈리 크래프트 미국 대사는 30일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매일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every day we need to send a strong message to North Korea.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메리디언 국제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최근 43개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에 북한의 정제유 불법 수입을 지적하는 공동서한을 보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3개국은 지난 24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선박관 환적 등으로 불법 수입한 정제유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 서한이 특히 북한에 대해 좀 더 관대할 수도 있는 나라들로부터의 압력이 상존하는 유엔 체제에서 43개국의 서명을 받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speaks volumes to be able to have within the UN system, especially the pressure from other countries. 이런 공동행동은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에 기울이고 있는 공동의 관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은 유엔 무대에서 제재 위반과 인권 유린 등 북한의 어떠한 불법 행동에 대해서도 이를 조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making certain that we engage every country because we're stronger when we're together. 유엔 회원국들은 함께 행동할 때 더 강해지며 미국은 모든 국가가 공동행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유엔 체제 안에서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도 공을 미국으로 넘긴 상황이라고 미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모두 타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김 전 미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최근에 미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협상의 문은 열어두고 공을 미국으로 넘긴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버드대 벨퍼 센터가 30일 한국전쟁 70년 정보의 역할 재탐색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한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대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She's saying that somebody comes to bring that tape to Pyongyang and that's me.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미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갖고 싶다고 한 것은 미국 측에서 누군가 평양에 온다면 상대는 내가 될 것이다 혹은 나를 미국에 초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또 김여정이 관련 담화 이후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공을 미국에 넘긴 채 워싱턴의 반응과 입장을 지켜보기 원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김 전 센터장은 설명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미국과 북한의 소통 방식이 각각 다르다며 북한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s Americans, you know, we always communicate with them in a very straightforward, our own style, transparency.
미국은 북한과 소통할 때 매우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핵심을 바로잡는 것을 좋아하지만 북한은 항상 모호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미국의 양보 약속 없이 협상에 복귀하는 것 또한 바라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잊혀지는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때에 맞게 무언가를 계속 던지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Hey,
북한이 복합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으며 언젠가 당신은 우리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도 북한 측의 양보 없이 다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김 전 센터장은 전망했습니다. 2018년 말 퇴임한 앤드류 김 전 센터장은 재임 시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수행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도 배석하는 등 미북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럽연합이 조선 엑스포 등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이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독자 대북 제재를 갱신하고 개인 57명과 기관 9곳 등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30일 북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책결정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날 발표된 제재 대상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3개 국가의 개인 6명과 기관 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첫 제재 명단에 북한의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고 저지하기 위해 사이버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난해 5월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발표된 첫 제재에 북한 기관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관보에 게재된 결정문에서 조선엑스포가 유럽연합 밖에서 발생했으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사이버 공격에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이버 공격은 유럽연합 혹은 회원국의 외부 위협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제3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선 엑스포가 북한의 대표적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APT38과 연계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선 엑스포가 개입한 사이버 공격 중 대표적 사례로 2017년 5월 랜섬웨어로 전 세계의 MS 운영체제를 교란시켜 정보 접근을 차단한 워너크라이 공격을 지목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워너크라이 공격이 관할권 내 기관들의 직접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너크라이 공격이 공공사업과 경제활동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 있는 정보체계 등 유럽연합 내 회사들의 정보체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또 폴란드 금융감독 당국과 2014년 11월 영화 인터뷰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도 조선 엑스포가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 엑스포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사이버 절도와 베트남의 티엔퐁 은행 사이버 절도 시도에도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사이버 제재 대상 개인은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며 기관의 경우 자산만 동결됩니다. 또 제재 대상자들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날 발표된 유럽연합 사이버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산하기관 한 곳과 소속 인원 4명, 중국 국적자 2명과 중국기관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날 독자 대북 제재를 갱신하고 개인 57명과 기관 9곳 등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자들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과 기타 대량 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거나 다른 제재 회피 행위로 인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작년 7월에도 개인 57명과 기관 9곳의 독자 제재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연례 재검토 시점까지 유지될 제재 명단의 대상자들에게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의 현행 제한 조치가 계속 부과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대북 제재가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제재보다 강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수많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실행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왔을 뿐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체제를 구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가 평화적 수단으로 달성돼야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외교적 과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거듭 표명해왔다고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기관 등을 상대로 사이버 제재를 단행한 유럽연합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기관 등을 상대로 사상 첫 사이버 제재를 단행한 유럽연합 EU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0일 성명에서 미국은 사이버 제재 체제 아래 이뤄진 첫 제재 지정과 관련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의 오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EU는 개방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비전, 국제 무대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괴적이거나 분열적 혹은 그 밖의 불안정한 활동은 이런 비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쁜 행위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EU의 오늘 행동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는 국제법 적용 가능성과 구속력 없는 평시 규범 준수, 실질적인 신뢰 구축 방안 개발과 이행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나라들의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EU와 EU 회원국 그리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이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 엑스포 합병회사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도 EU의 제재 부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은 EU의 사이버 제재 체제 구축 노력에 앞장섰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마무리되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이 끝나면 독자적인 사이버 제재 체제를 통해 해당 체제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재는 유럽 협력국들과 동맹국들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며 영국에서도 현재 제재가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독자적인 사이버 제재 체제를 위한 법적 기구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관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은 민주적 제도와 핵심 국가 기반 시설, 미디어,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국가주도의 사이버 공격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이번에 EU가 제재한 기관들을 이미 지목한 바 있다고 영국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기관 조선 엑스포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돼 워너크라이 공격을 도모하고 지원했으며 이 랜섬웨어 사건으로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의 48개 기관을 포함해 150개 국가에서 30만 대의 컴퓨터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인도 태평양 미군 배치와 관련한 미 육군대학원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처한 현실이 잘 반영됐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 SSI 보고서는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한 현재 영내 미군 배치가 전략적으로 잘못됐으며 중국과의 초경쟁을 기반으로 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실전 배치는 지속되겠지만 재래식 위협은 감소한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주한미군 내 지상 기동전 역량의 수요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직접 발주한 연구과제인 만큼 향후 주한미군 배치 셈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와 현재 진행 중인 전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의 연관성을 묻는 VOA 질문에 발표한 기관에 문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30일 VOA에 이번 보고서의 한반도 위협 인식은 전반적으로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y're less ready, but they're not any smaller.
샴포 전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의 구성 변화를 야기할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태며 오히려 북한의 역량이 증대했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재 등의 영향으로 준비태세의 하락은 예상되지만 문제는 북한 병력의 규모와 장사정 포와 같은 재래식 역량이라며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투사하지 않더라도 빠른 속도로 전방에서 가까운 서울을 충분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 한국군 재래식 병력의 현대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적의 지상기동군의 움직임은 지상기동군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미군의 이런 역량은 한반도 방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서두에서 영내 동맹들의 인구 감소 실태도 들여다봤지만 중국에 초점을 둔 배치 전략 전환을 실행하는 데 있어 파급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명시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 같은 분석도 매우 잘못됐다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군 현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종단거리가 짧은 한반도 전장 환경상 병력 규모 축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펜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단순 위협 수단으로 간주하는 안일함도 잘못된 전제라고 비판했습니다.
Assumption number one is that nuclear weapons and for that matte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don't really matter.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북한은 핵을 체제의 생존 수단으로 간주하고 교리를 발전시켜왔고 북한 극변 사태 등의 불안 요소를 고려할 때 실제 핵이나 생화학 무기 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중국과의 초경쟁 양상과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처한 현실을 매우 잘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이전을 발표하면서 일부 병력은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적 유연성에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ad news for Korea. If there's a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Korea is not sitting down.
한국은 주한미군의 요소가 중국과의 유사시 병력으로 활용되는 점을 원하지 않겠지만 현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며 역내 평가를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다며 관련 재현이 반드시 국방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에스퍼 장관이 직접 발주한 만큼 배치셈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런 감축 결정을 내리는 논리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평가입니다.
Not recommending that specific actions be taken, but it's setting up the analytic framework.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의 질적 연구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단순히 현역 고위 관계자들에 국한하지 않고 대다수 육군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처음부터 잘못된 결론 아래 진행된 연구는 정확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대다수 현역 지휘관들은 이런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와 대화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관은 유엔이 한국 정부와 이들 단체 간 대화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오웨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최근 두 개의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단체들과 먼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단체들에 대한 모든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한국통일부와 화상 면담을 한 뒤 BOA와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단체에 접근하는 방식이 공격적이지 않아야 된다면서 하지만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should be a non-confrontational approach and since these organizations are feeling intimidated and threatened, my recommendation is to put the whole process.
따라서 한국 정부와 대북인권단체들이 우려와 투명성의 필요를 다루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까지 모든 진행 중인 조치를 중단하도록 권고한다고 퀸타나 특별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면담 후 통일부 차관에게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통일부와 대화를 나눈 후 한국 정부가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Helped me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legal grounds.
통일부와의 면담은 유용하고 시의적절했으며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된 폭넓은 배경과 법적인 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각이 면담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of the
규모나 시점, 검사 대상인 단체들의 속성 때문에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가 국제 시민사회를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상황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이들 단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I recall their responsibility under the, for example, the Human Rights Defender Declaration.
그러면서 UN 인권 옹호자 선언에 따라 정부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지, 촉진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대북 인권 단체들 간의 대화를 UN이 도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UN 인권 사무소가 정부와 인권 단체 사이의 대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관은 또 대북 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이해한다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 외에도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사안들은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should say that my observation to that concern was that it is not only I can understand that the balloons could bring more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따라서 북한의 전단 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방역 협력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민간 단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자 대북 지원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북한 측 단체가 공개되지 않아 일각에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30일 민간단체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이 단체가 승인받은 반출 품목은 소독약과 방호복, 진단키트 등 약 8억 원, 미화로 약 67만 달러치입니다. 북한과의 신종 코로나 방역 협력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이인영 새 통일부 장관의 취임 후 첫 대북 반출 승인 건입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물품 지원을 받는 북한 측 단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예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측 물품 수령 단체를 함구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 협력 사업의 성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북한 측 계약 주체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명도 공개하지 않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인도협력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단체와 협의하고 단체의 의사와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정해왔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조 부대변인은 방역용품의 대북 수송 경로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기금 투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체 측에서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부분이라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민간단체의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북한 측과의 합의서 체결 여부, 재원 확보, 물품 확보와 수송 경로, 그리고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요건에 대해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3월 31일과 4월 23일 각각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 그리고 2억 원 상당의 방호복 2만 벌의 민간단체 대북 반출 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반출 승인을 받은 한국 측 민간단체 이름도 해당 단체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관련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즉 북민협 임원들과 만나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으로 민간단체 활동에 동행하겠다며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장관이 새로 오면 무언가 새로 시작될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허탈감 같은 것은 절대 드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인도적 협력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을 받는 북한 측 단체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자칫 분배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권의 두드러진 태도 중 하나가 과거처럼 쌀이나 비료 등을 당국 간 차원에서 지원받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전달 방식이나 품목, 수령단체 이름 등을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통일부가 북한 측 수령단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오도록 명분을 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중에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분간은 조금 정무적으로 현 시기의 타이밍을 북한에게 적절하게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조금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그런 시기로 좀 본다면은 시기적으로는 일단 모니터링에 너무 지금 집중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대북 지원의 원칙과도 같은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현 정부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조금 생략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듯한데 그러한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결국 성과로서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전히 신종 코로나 청정국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통일부의 방역협력 촉구에 응할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차원의 지원엔 문을 열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면 분배 투명성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인 지난 27일 전국 노병대회에서 한 연설은 역사적 사실을 상당히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략의 주체뿐 아니라 전쟁 당시의 군사력과 체제 대결 결과와 관련한 발언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전국 노병대회 연설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수성, 침략자들과의 싸움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과 로병들이 이런 미제로부터 북한을 막아내고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선전하는 건 새삼스럽지 않지만 수많은 역사 자료를 통해 북한의 남침 이미 확인됐음에도 70년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사실은 유엔과 서방세계뿐 아니라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옛소련이 붕괴되면서 나온 많은 외교문서와 비밀 자료들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1200쪽에 달하는 러시아 대통령실 소장 문서, 보리스 열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1994년 크렘린궁을 방문한 김영삼 한국 대통령에게 제공한 300여 종에 달하는 문서엔 한국전쟁 준비 일정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자료엔 김일성 북한 주석이 옛 소련에 48번이나 남침 승인을 요청해 스탈린이 결국 이를 승인하고 중국의 마오쩌둥도 남침에 동의한 사실, 소련의 대대적인 무기 지원과 소련 군사 고문관들이 세운 작전 계획에 따라 북한군이 기습 남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냉전 직후 모스크바에서 한국전쟁 등의 역사 자료를 수집 분석해 북한의 남침 사실을 증명하고 미 월슨 센터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캐서린 웨더스비 아메리칸대 교수입니다.
Kim Il-sung was the initiator, initiating the idea, pressing the Soviets to agree to it. But it was Stalin who made the decision.
웨더스비 교수는 과거 서울에서 연 행사에서 김일성이 전쟁 개시자로 소련의 승인을 압박했고 남침을 궁극적으로 결정한 당사자가 스탈린이었다는 사실은 옛 소련 문서들의 일관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각자 21명도 지난 2012년에 공동 집필한 한중일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책에서 한국전쟁은 소련 붕괴 이후 옛 소련 외교 문서가 공개되면서 남침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맨손으로도 총포탄을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 충돌이라며 과거 미제로부터 침략을 당했지만 이젠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유엔과 옛 소련 문서들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의 주요 무기를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없어 소련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북한 김일성 종합대에서 공부했던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국민대 교수는 VOA에 과거 옛 소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증인들을 면담한 결과 북한이 당시 만들 수 있는 무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북한은 그 기관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탱크, 대포는 당연히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다 소련에서 받았습니다. 당연히 다 소련제입니다.
랑코프 교수는 북한은 당시 소련이 지원한 무기로 한국보다 훨씬 군사적 우위에 있었다며 실제 전쟁으로 넘볼 수 있는 상대는 김 위원장의 말처럼 북한이 아니라 전투기와 탱크조차 전무했던 한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북한은 모든 전력에서 한국을 크게 압도했습니다. 전차, 즉 T-34 탱크는 북한이 242대였지만 한국은 전무했고 북한은 전투기와 전폭기가 211대였지만 한국은 연습용 경비행기 22대가 전부였습니다. 박격포도 북한은 1728문으로 한국보다 2배 많았고 대전차포와 곡사포도 각각 550문과 552문으로 한국보다 대여섯배가 많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트루먼 행정부는 애치슨 라인 등을 통해 한국을 외교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으며 19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한 뒤 수백 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긴 채 한국에 탱크와 전투기 등 주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당시 한국에 중화력 무기를 제공할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북침을 강행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지상군 병력은 9만 6천 명으로 19만여 명인 북한의 절반에 불과했고 그나마 한국군의 절반은 후방 공산세력 토벌에 투입돼 기습 남침을 막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허남성 석좌연구위원은 이 단체가 제작한 6.25 전쟁의 개관 동영상에서 이런 군사적 열세 때문에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훈련조차도 우리 국군은 당시 중대급 훈련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만은 북한군은 이미 사단급 훈련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일방적으로 내려 몰렸지만은 국군은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인 지연전을 하면서 대략 7월 말쯤에는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약 한 달 반 정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제1단계 전투이죠.
이 낙동강 전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해 둔 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묶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는 차이가 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낙동강 전투에서 완패하고 후퇴한 건 유엔군의 참전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의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기밀 해제된 미 CIA와 소련 문서들은 당시 유엔군이 경부선 철도와 도로를 파괴해 북한의 무기 보급로를 차단했고 낙동강 전투에 대부분의 병력을 투입했던 북한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이 부족해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다는 김 위원장의 말은 부분적으로 팩트라는 게 랑코프 교수의 지적입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전쟁 결과에 대해 역사의 퇴물인 자본주의에 대한 인류의 미래인 사회주의의 승리였다고 말한 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부정했다는 지적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지구상에 북한과 쿠바뿐이며 중국과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해 개혁개방을 했지만 북한은 체제를 고수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엔과 세계은행,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남한의 경제력은 2018년 국내 총생산 GDP 기준 북한의 53배, 기대수명은 한국이 북한인보다 13살을 더 길게 사는 등 국력과 삶의 수준 모두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한 체제 경쟁이 이미 끝났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 소득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국민 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웨더스베 교수는 북한 당국이 이런 왜곡된 사실을 계속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선전하는 게 남북 관계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still maintains that the war bega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invading the North. That is still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왜곡된 역사로 주민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대한 증오를 계속 심으면서 평화협정으로 가기는 힘들다며 북한 주민들이 먼저 역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평화운동 민간단체가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아픔을 추모하는 온라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o more than 2.5 miles of a distance beyond the 38 parallel, there lies the land we called far away. 오늘 같은 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사위는 온통 침묵으로 덮여 벽에 걸린 시계마저도 멈춰버린 듯이 고요한 순간. 이 순간 어디에선가 틈이 열리고 내 기억은 어리던 시절.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세교남 하인즈 작가가 자신의 오래전 기억을 한 편의 시로 나눕니다. 7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한국전쟁의 고통과 상흔이 여전하다는 심경을 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1973년 미국으로 이주해 영문학을 전공한 계기로 작가가 된 하인즈 씨의 자작 시, 눈이 가져다주는 겨울의 한 기억. 하인즈 씨는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숙부로 인해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VOA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숙부님을 항상 멀리 가신 아재라고만 불렀거든요. 우리가 클 때는 방공 교육이 너무 심하고 이북에 누가 있으면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촌들은 아버지가 이북에 가신 분들은 문제가 많았죠. 패스포드도 못 받고 뭐 어디 나 직장도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 못하고.
하인즈 씨는 또 당시 한국 사회 분위기를 언급하며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된 후에도 자유가 없었다며 원하는 책도 읽지 못했고 노래도 마음대로 듣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인즈 씨는 정전협정 67년이 지났지만 남북이 아직도 전쟁 중인 상황이라며 자신은 종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담은 이 한인 작가의 시는 지난주 열린 해외 한인 여성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사에서 소개됐습니다. 미국 등 해외 한인 여성들이 대거 참여한 온라인 행사 70년의 한국전쟁, 재미동포 여성들의 대화, 추모. 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과 7.27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소중함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미국 각지에서 250여 명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으로 참여했고 행사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연대 Peace Treaty Now, Korea Peace Now, 코리아 평화 네트워크 등 세 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의 화두는 한국전쟁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쟁에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4명의 한인 여성들을 통해 찾을 수 있었는데, 전쟁을 겪은 2명의 평화운동가와 젊은 세대를 통해서였습니다. 미 버지니아주에서 치유라는 이름의 민간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복신 씨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중학생인 자신이 황해도 성불사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며 전쟁 후 달라진 삶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Mr. Kim, who brought me to South Korea, passed away of a stroke 2 months later in Daegu. I was left alone, so on my own.
이 씨는 아버지 친구인 김 씨를 따라 남한으로 내려왔고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미국에서 평양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반송됐지만 38년 만에 동생들과 재회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평범한 한 여성의 삶이 전쟁으로 완전히 뒤바뀐 사례로 출생지가 평양이어서 신문을 당하는 등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을 보여줬습니다. 미동부 뉴저지에 거주하며 민간단체 위민 크로스 DMZ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애영 씨는 한국전쟁 후 타이완과 일본으로 이주했던 가족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평양의 박물관과 공장, 병원 등을 방문하고 DMZ를 행진했던 일 등 자신의 활동도 나눴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의 증언이 끝나고 젊은 세대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배민주 씨도 사진 한 장을 소개했습니다. 단발머리 소녀였던 자신의 사진은 1990년대 초 농장에서 찍었다며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배 씨는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리건주 농장을 일구며 척박한 이민 1세대의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1970년대와 80년대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의 민주화 항쟁에 뛰어들었다는 배 씨는 한국 전쟁 이후 가족사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반대해온 자신의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는 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후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면서 당시 한국의 반공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었다며 이승복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I remember that we were taught with the propagandized story of 이승복, a victim that was killed by the North Korean Special Force in the late 60s. And how he so boldly declared, I hate the Communist Party.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하고 북한 무장대원들에 의해 살해된 이승복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최 씨는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최 씨는 젊은 세대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한반도에 국한시키기보다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세대에 국한된 당위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포용적인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리아 피스 나우와 위민 크로스 DMZ 등 국제 여성 평화 운동 단체들이 국제연대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올해 말까지 한국전쟁 공식 종결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관계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은 연설에서 수백만 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고 전쟁이 남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산 가족의 슬픔을 언급했습니다.
All these years later, many survivors of the war are still taunted by their trauma, and younger generations who are responsible for their caregiving often internalize this.
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상원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790년 7월 31일
신생 미합중국이 첫 특허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세계 최초로 성문법화된 특허 제도는 1623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의회가 오늘날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매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특허법에 서명한 1790년 4월 10일 그리고 4개월 후 1790년 7월 31일 미국의 특허 1호가 탄생한 것입니다. 세뮤얼 호킨스가 출원한 탄산칼륨 제조 공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첫 특허증을 발급한 것입니다. 탄산칼륨은 잿물의 일종으로 비누를 만들 때 쓰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당시 호킨스가 부담했던 특허 등록비는 3달러,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회사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특허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존중한 결과 많은 발명가들을 배출해냈습니다. 1944년 7월 31일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가 실종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7월 31일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던 생텍쥐베리는 정찰 임무를 맡고 코르시카섬 미 공군기지를 떠난 후 실종된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에 공군에 입대해 조종사 훈련을 받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조종사로 참전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1942년 어린 왕자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1943년 미국에서 출판됩니다. 소설 어린 왕자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 참전해 1944년 정찰 비행에 나섰다가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생텍쥐베리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실종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설 어린 왕자는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